VOA 세계 뉴스입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24일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의 전쟁 중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바티칸에서 가진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협상에 의한 평화가 끝없는 전쟁보다 낫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전쟁 중인 국가들 모두 전쟁을 멈춰달라면서 협상을 해서 평화를 찾으라고 호소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자지구의 신자들에게 매일 전화를 걸어 그들이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 듣고 있다면서 현지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로 구호단체 등에 의해 식량이 들어가고 있지만 주민들은 이를 얻기 위해 싸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측 간 평화협상을 도울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기도할 수 있다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또 전쟁 지역 내 어린이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국제사회가 가자지구 내 어린이들뿐 아니라 2년 넘게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쟁을 끝나고 평화협상 방안을 모색하라는 것이 자신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달 말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의 부활절 강론에서도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의 종식을 강력히 촉구했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어제 지구 궤도상 핵무기 배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공동 제안한 이 결의안에 대해 15개 이사국 가운데 13개국이 참석했으며 또 다른 상임이사국 중국은 기권했습니다.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 찬성과 함께 적어도 9개 이사국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표결 뒤 발언에서 오늘의 러시아 거부권 행사는 만일 규칙을 따른다면 왜 그것들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지지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서 당혹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실리 네벤자 러시아 대사는 미국이 러시아의 의도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곧 안보리 이사국들과 우주 평화 유지를 위한 자체 결의안 초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67년 체결된 유엔 우주조약은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서명국들이 핵무기나 다른 종류의 대량 살상 무기를 탑재한 어떠한 물체도 지구 궤도상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우주공간에 대한 무기 배치와 우주에서 지구로 향하거나 지구에서 우주로 향하는 무력을 통한 위협이나 사용을 영구적으로 방지하는 내용의 결의안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찬성 7표, 반대 7표로 부결됐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오늘 중국 내 미국 기업들에 대한 공정한 경쟁 보장을 중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첸진잉 중국 상하이시 당서기와의 회동에서 중국의 무역정책과 비시장적 경제 관행들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첸 서기에게 미국은 중국과의 건전한 무역 경쟁과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노동자들과 회사들을 위한 동등한 경쟁의 장을 모색한다고 말했다고 밀러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첸 서기는 지난 2일 있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전화회담을 언급하면서 회담이 두 나라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협력을 선택하든 대립을 선택하든 두 나라 국민과 두 나라의 안녕과 인류의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이날 미 뉴욕대학교 상하이 분교에 재학 중인 미국과 중국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문화 간의 상호작용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내일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할 예정이며 시진핑 국가주석과 면담 가능성도 있다고 미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남단 라파에 대한 지상작전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이스라엘 국방부 고위관리가 어제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국방부가 라파 공격에 앞서 팔레스타인인 이주민들을 수용하기 위한 10에서 12인용 텐트 4만 개가량을 구입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군은 즉시 작전에 나설 수 있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타냐후 총리 정부 대변인도 라파에 대한 지상작전 계획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인공지능 AI의 능력은 과연 어디일까요? 어디까지일까요? 이탈리아에서는 2000년 된 고대 문서 해독에 그것도 서기 79년 나폴리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묻혔다가 까맣게 타버린 상태로 1752년에 발견된 파피루스 두루마기 문서 해독에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매장지를 확인했답니다. 이탈리아 국립박물관에서 연구하고 있는 그라지아노 라노키아 박사 연구팀이 이 재 같은 상태의 유물을 사진으로 찍고 생체공학기술, 그러니까 인공지능, 바이오닉 눈으로 들여다보고 알고리즘으로 분석을 했더니 지금까지의 역사 기록을 수정해야 할 정도의 새로운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자, 플라톤은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제자이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죠.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플라톤이 제자를 양성했던 인류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이라고 평가받는 아카데미아에 묻혀있다라는 정도였는데 인공지능 눈으로 문서를 투시해보니까요. 아카데미아 중에서도 정원에 묻혀있다는 구체적인 위치가 나왔습니다. 또 군주에게 건의를 했다가 플라톤이 음모에 걸려서 노예로 팔렸던 때가 역사에는 기원전 387년으로 기록돼 있는데 인공지능으로 이 파피루스 문서를 분석해보니까 소크라테스가 죽은 후인 기원전 399년이나 기원전 404년으로 수정해야 될 그런 상황을 확인했답니다. 연구팀은 인공지능 덕에 이 파피루스 두루마기 해독이 1991년까지의 연구보다 30%가 더 진척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2년 정도 뒤인 2026년에는 이 수수께끼 같았던 두루마기 문서의 모든 내용을 풀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소식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입니다.
아, 저희 리베르타스라는 건요, 자유를 뜻하는 의미로 이제 남한 그리고 북한 출신 모두가
네, 한국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한반도 사람들 누구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자는 목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네, 곧 워싱턴 DC는 오늘이 4월 25일 목요일이고요. 아침 9시 8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12도, 구름 많이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자, 4월 26일 금요일 북한, 낮 기온 성큼 올라서 남쪽 대부분 지역은 25도 이상이고요. 함흥과 원산은 28도,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늘도 대체로 맑습니다. 청진과 선봉 3지역은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부터 밤 사이에 가끔 비가 내리는데요. 27일 토요일까지 내리는 비의 양이 5mm 안팎입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보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11도에서 시작합니다. 신의주도 11도, 개성과 중강이 9도고요. 함흥과 청진의 아침 최저 10도입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는 13도, 해산 6도. 낮에는 평양이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이 25도, 함흥이 28도, 원산 29도, 그리고 중강이 24도, 해산 25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맑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바다 2m까지 일겠고요. 서해도 맑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바다 1.5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4월 26일 금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테큼스를 인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1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자지구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군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하마스가 인질 한 명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최근에 유럽에서 중국에 포섭돼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법정에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독일 정부의 경고가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미국이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인도했다는 소식부터 보죠.
네, 미국 정부는 육군 전술 미사일 시스템 에이테큼스가 이번 달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24일 발표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측 요청에 따라 작전상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앞서 이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24일 이 에이테큼스 인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 에이테큼스 미사일 시스템은 지난해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냈죠?
그렇습니다. 이 백악관은 지난해 이 사거리가 165km인 에이테큼스를 우크라이나로 보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네.
새로 인도한 에이테큼스는 사거리가 300km에 달합니다.
훨씬 길군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 사거리가 긴 에이테큼스를 제공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예. 자, 이번에 미국이 우크라이나 측에 인도한 이 에이테큼스가 최근 전선에서 고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중요한 무기라고 미국 언론들이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군이 신형 에이테큼스로 크름반도를 포함해서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의 깊숙한 곳까지 공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이 미사일을 쏴서 먼 거리에 있어서 그동안 공격할 수 없었던 이 러시아 공군과 육군 기지들과 이 보급 거점들을 타격할 수 있게 됐는데요.
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미국 정부 고위 관리는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에 우크라이나 군이 이번 주 들어 새로 도착한 에이테큼스로 이 아조우해에 접한 항구 도시인 베르디안스크를 공격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그동안 미국은 이 장거리 에이테큼스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것을 주저해 왔었죠.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에이테큼스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해서 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했고요.
네.
또 재고가 급속하게 줄어들면 미군의 대비태세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그런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설리번 보좌관은 이 신형 에이테큼스를 우크라이나 안에서만 사용하고 또 미사일 생산을 늘려 충분한 재고를 확보했기 때문에 기존의 입장을 바꿨다라고 24일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가 1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죠.
네, 24일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안에 따른 겁니다. 미국이 이번에 새로 지원하는 무기에는 각종 지대공 미사일과 대전차 미사일, 또 155mm, 105mm 포탄, 그리고 장갑차 등이 들어갔습니다.
네. 자, 이번에 미국이 제공하는 이 군사 지원이 우크라이나 군이 수세에 몰린 전세를 완전히 바꿀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언론은 이 추가 지원이 완전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설리번 보좌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에 배정된 610억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이 올해 말까지 러시아에 대한 크이우의 저항을 지원하기에 충분해야 한다는 것이 백악관의 믿음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 정부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겁니까, 이게?
그건 아닙니다. 지난 3월에 이미 3억 달러 규모의 지원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지원안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아니고
네.
국방부가 다른 계정에서 절감한 예산으로 가능했습니다.
예. 미국 의회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추가 군사 지원안 승인이 지연된 와중에 러시아군의 공세는 계속됐죠.
그렇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안의 에너지 기반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지상에서도 러시아군 쪽에 좀 진전이 있었는데요. 지난 며칠 새 러시아군이 이 우크라이나 동부의 몇몇 마을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네.
앞서서 또 러시아군은 돈바스 지역 방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 차시우 야르 외곽으로 신속하게 진군했고요. 지난 2월에는 아우디우카 북서방면 마운드를 연이어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에서는 국방부 차관이 최근에 기소되는 일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티모르 이바노프 차관이 큰 규모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근 기소된 뒤에 법원 명령으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이바노프 차관은 지난 2016년에 현 직위에 임명됐는데요. 러시아군의 기반시설 사업을 책임졌습니다.
이바노프 차관이 어디서 뇌물을 받았다고 기소가 된 겁니까?
네, 최근에 교도소에서 사망한 이 러시아 야권 지도자 이 알렉세이 나발리 씨가 지난 2022년에 세운 이 반부패 재단이란 게 있습니다.
네.
이 재단에 따르면 이바노프 차관이 이 우크라이나 항구 도시인 마리우폴에서 진행된 건설 프로젝트에서 이득을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이 마리우폴은 이 전쟁이 시작된 뒤에 몇 달 동안 이어진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대부분 폐허가 된 곳입니다.
네, 이 러시아의 이바노프 국방부 차관이 그 지금의 국방장관이죠. 세르게이 쇼이구 장관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쇼이구 장관과 오랫동안 같이 일했다고 하는데요. 이 과거에 쇼이구 장관이 잠시 주지사로 있었던 이 모스크바 지역의 부총리를 역임했습니다.
네.
현재 이바노프 차관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만일에 유죄가 나오면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자지구로 가겠습니다. 자, 가자지구 남부 라파를 겨냥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임박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이 24일 이스라엘이 라파 지상작전 계획을 예정대로 밀고 나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지만 작전의 시간표는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스라엘 국방부 관리가 로이터 통신에 라파 공격에 앞서서 현지 주민들을 대피시킬 준비가 됐고
네.
또 10명에서 12명이 들어가는 이 천막 4만 개를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관에는 또 이제 남은 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명령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서반 국가들은 그동안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을 지속해서 만류를 해왔었는데요.
네, 이스라엘의 제일 가까운 동맹국인 미국을 포함해서 서방 나라들이 이 라파 공격을 자제하라고 촉구해왔습니다. 현재 라파에는 230만 명인 가자지구 인구의 반 이상이 네. 모여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은 라파 공격 문제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쪽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보좌관이 이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라파에 관해서 이스라엘과 여전히 대화하고 있고 곧 양국 관리들이 다시 만날 예정이라고 24일 전했습니다. 또 미국의 우려뿐 아니라 라파 내 하마스 위협에 대처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미국의 생각을 매우 자세하게 논의했다고 설리번 보좌관은 밝혔습니다.
네, 자 그동안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남부에 있는 이 라파 반드시 공격해야 된다고 주장해왔죠.
그렇습니다. 이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이슬람 무장 조직 이 하마스의 지도부와 잔당들이 이 라파 안에 숨어있기 때문에 이들을 색출해내려면 라파 안에 지상전이 꼭 필요하다고 네. 강조해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마스에서는 붙잡고 있는 인질이 나오는 영상을 공개했군요.
그렇습니다. 하마스가 올해 23세인 허시 골드버그 폴린 씨의 영상을 24일 공개했습니다. 골드버그 폴린 씨는 영상에서 이스라엘 정부가 이 하마스에 붙잡혀있는 인질들을 버렸다고 비난하면서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지금까지 인질 약 70명이 숨졌다고 말했는데요. 그렇지만은 이런 발언 내용이 진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하마스에 잡혀 있는 인질이 한 몇 명 정도나 됩니까?
네, AP 통신 보도를 보면요, 지난해 10월 7일에 이 하마스와 다른 반군들이 대략 250명을 납치해 갔는데요.
네,
이 가운데 100명 정도가 지금 살아 있고. 약 30명의 유해를 하마스 측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인질 문제뿐만이 아니죠. 가자지구 내 식량 상황도 심각한데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경고가 나왔네요.
네, 잔카루 7이 세계 식량 프로그램 WFP 이 제네바 사무소 책임자는 24일 이 가자지구가 날이 갈수록 기근 상황에 근접해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6주 안에 식량 불안정과 영양실조 그리고 죽음 등 이 기근의 세 가지 문턱을 넘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증거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앞서 유엔도 가자 지구에 곧 기근이 닥칠 것이다 이미 경고를 했었죠.
네, 지난 3월에 이 유엔이 지원하는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5월까지 가자 북부에서 기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7월에는 가자 지구 전역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 고위 관리도 23일 가자지구 특히 북부에서 이 기근의 위협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면 가자 남부에서 집단으로 매장된 시신이 많이 나왔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가자 남부 이 나세르 병원 단지의 이 집단 매장지에서 334구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현지 당국이 최근 밝혔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이스라엘군이 자신들 범죄를 숨기려고 이 불도저로 시신들을 묻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이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지구촌을 마지막으로 독일로 갑니다. 독일의 정보기관이 중국의 산업 스파이 행위를 경고했군요.
네, 연방헌법 수호총의 지난 젤렌 부총장이 24일 이 자국 기업인들에게 이 중국의 산업 스파이 행위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순진하거나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연방헌법수호청은 연방내무부 산하의 국내 정보기관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경고가 며칠 전에 독일인 3명이 중국에 포섭돼서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체포된 이후에 나왔습니다.
네. 이게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뒤셀도르프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이 헤르비와 이나 부부와 토마스란 이름의 이 독일인이 체포됐는데요.
네.
이들이 중국 국가안전보위부 MSS를 위해서 간첩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독일 검찰은 이들이 독일 연구기관과 협력하는 위장회사를 운영하면서 민감한 해군정보를 모아서 중국 측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 군함의 고성능 엔진과 관련된 기술로 알려졌습니다. 또 고출력 레이저를 허가 없이 중국에 수출했고요. 이 중국 해군력을 증강하는 데 필요한 추가 프로젝트도 수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또 독일의 의원 보좌관이 중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군요.
네. 23일에는 유럽의회의 독일을 위한 대한당 AFD의 이 막시밀리안 크라 위원 보좌관인 지안 궈라는 사람이 체포됐습니다.
네.
이 사람이 중국 정보기관에 고용돼서 지난 1월에 유럽의회에서 협상과 결정에 관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중국에 전달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네. 며칠 전에는 영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네, 영국 감찰이 22일 영국에 해가 되는 정보를 중국에 제공한 혐의로 전직 의회 연구관 2명을 기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이 보수당 이 하원 외교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연구관으로 일하는 동안에 적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 국가안보와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자, 독일에서 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걸까요?
네, 로이터통신 보도를 보면요. 이 독일 산업이 발달해 있고 중국과 긴밀한 경제협력을 하고 있는데 원인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실제로 올라프 숄츠 총리가 열흘 전에 기업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했는데요. 이 독일 정부는 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위험 노출을 줄일 것을 촉구했지만 전문가들은 많은 회사가 이 장기 전략보다는 단기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베를린 주재 중국 대사관은 중국이 독일에서 간첩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네.
대사관 대변인이 이메일로 공개한 성명에서 오히려 독일이 이 중국 이미지를 정치적으로 조작하고 중국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이 간첩 행위를 이용한 것을 중단할 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 주재 중국 대사관도 중국이 영국의 정보를 훔쳤다는 주장이 조작된 것이고 정치적인 희극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소식 어떤 겁니까?
네, 미 연방대법원에서 아이다호주의 엄격한 낙태금지법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조작을 시도한 혐의로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등 18명이 애리조나주에서 기소됐습니다. 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규정을 발표했는데요. 관련 내용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낙태 관련 소송을 들여다보고 있군요.
네, 대법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에 대한 공방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이 낙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아이다호주의 낙태금지법이 연방법인 응급치료노동법에 위배되는지에 관해 24일 구두변론이 진행됐는데요. 지난 2020년 대법원이 여성의 보편적인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이후 다시 낙태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네.
자, 먼저 아이다호주의 낙태법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고 연방응급치료법 어떤 법인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네, 아이다호주는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낙태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시기부터 낙태를 못하게 됩니다. 네. 또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 그리고 임신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면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요. 이를 위반하는 의사에게는 징역 2년에서 5년형을 선고하고 의료면허를 박탈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아이다호주에서는 아주 엄격한 이런 낙태법이 언제 시행에 들어간 겁니까?
네, 지난 2022년 6월 대법원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기되면서부터입니다. 자, 아이다호주에는 이른바 방아쇠법이 마련돼 있었는데요. 방아쇠법이란 법률은 제정돼 있지만 당장 효력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나중에 해당 법률이 효력을 갖게 되는데 장애가 되는 사항이 없어지면 효력이 발생하는 법인데
네.
자, 2년 전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면서 낙태금지법이 발효된 겁니다.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된 겁니까?
예, 연방법무부가 이 아이다호주의 낙태제한법이 연방응급치료노동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자금을 벗는 병원은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안정시키기 위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 법무부는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협받아 낙태가 필요한 경우 낙태도 응급의료 상황으로 간주되지만 아이다호주에선 주법에 따라 시술하지 못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에 올라오기 전에 그 하급법원에서는 결정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아이다호주 연방지방법원은 법무부의 법시행 금지명령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네.
린 윈미 판사는 여성의 건강을 심각한 위협에 빠뜨리거나 심각한 신체 기능 장애 위협을 피하기 위해 낙태가 필요한 경우는 법시행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건데요. 이에 주 정부가 불복하면서 해당 사안이 대법원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네. 자, 24일 구두변론이 있었는데 양측의 주장 어땠습니까?
네, 연방법무부는 연방법이 주의 낙태법보다 우선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 미국에서 낙태권은 정치 성향에 따라서 갈리는 사안인데요.
그렇죠.
민주당인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는 낙태권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날 정부 입장을 대변한 엘리자베스 프렐로고 법무부 송무 담당 차관은 만약 한 여성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아 응급실에 왔고 아직 사망에 이르진 않았는데 의사는 치료를 연기해 상태가 악화되도록 놔두거나 아니면 여성을 다른 주로 이송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아이다호주는 응급치료법이 요구하는 필수치료를 범죄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다호주의 정부 주장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보수 성향의 아이다호주를 대변하는 조슈아 터너 변호사는 주의 낙태금지법이 연방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터너 변호사는 낙태법에 따라 임산부의 사망이 임박했을 경우뿐 아니라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의학적 문제가 있는 경우 낙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부는 낙태를 정당화하기 위해 연방응급치료법 관련 규정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양측의 이런 주장에 연방대법관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현재 대법원이 6대3으로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자, 진보 성향 대법관 사법관 3명은 아이다호 주법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주정부 측에 아이다호 주법이 여성의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긴급 낙태를 허용하지만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허용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엘리나 게이건 대법관은 드문 경우긴 하지만 낙태를 하지 않으면 미래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 상태를 가진 여성도 있다며 하지만 아이다호에서는 이런 여성이 다른 주로 이송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은 그러면 어떤 의견이었습니까?
네, 보수 대법관들은 연방법이 태아에 어떤 보호를 작용하는지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세뮤얼 리토 대법관은 연방 응급치료법에 태아가 여러 번 언급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이는 병원은 아이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낙태를 하는 것은 그런 의무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자, 반면 보수 성향인 에이미 코니베러 대법관은 주를 대변하는 터노 변호사가 대답을 얼버무린다고 지적하며 진보 성향 대법관들 생각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요?
이날 변론 분위기를 봐서는 아직 결과를 예단하기 힘듭니다. 이 대법원은 이번 회기가 끝나는 6월 말까지는 해당 사안에 관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 낙태 문제는 오는 11월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데요.
맞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중요한 결정을 내놓게 되는 건데요. 낙태권은 현재 여러 주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애리조나주에서는 160년 전 제정된 낙태금지법을 다시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서 애리조나 주 대법원은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에도 낙태를 전면 금지한 1864년 주법을 다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는데요.
네네.
이에 애리조나 주 하원은 24일 해당 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보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애리조나주로 갑니다. 지난 2020년 대선과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애리조나주에서 기소됐네요.
네, 애리조나주 대법원심이 24일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과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마크 메도스 전 비서실장, 트럼프 전 대통령 법률 고문이었던 보리스 엡스타인 씨 등 18명에 대해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판에 서게 됐는데 자, 이 사람들한테 적용된 혐의가 어떤 겁니까?
네, 지난 2020년 대선 결과를 조작하려고 시도한 혐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음모와 사기, 위조 등 중범죄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네.
애리조나 마리코타 파운티 법원이 공개한 공소장을 보면 피고들은 지난 대선 당시 애리조나주 선거인단을 바꿔치기 해 전국 선거인단 집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도록 하려는 음모를 꾸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미국 대선에서는 선거인단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죠.
맞습니다. 미국 대선은 일반 유권자의 직접 투표 결과에 따라 일반 유권자의 뜻을 대변하기로 약속한 이 각 주의 선거인단이 모여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선거 방식입니다.
네.
애리조나주에는 선거인단 11명이 배정됐는데요. 유권자 투표에서 이긴 후보가 선거인단 전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저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리조나주에서 졌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리조나주에서 이 만여표 차이로 조 바이든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네.
자, 그러자 공화당 지지자들로 구성된 가짜 선거인단 11명이 허위 선거인증서를 만들어 제출했고요. 또 줄리아니 전 시장 등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은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자, 이 조사는 누가 이끌었습니까?
네, 민주당 소속 크리스 메이스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입니다. 메이스 장관은 24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지난 13개월 동안 우리 주의 가짜 선거인단 계획에 관해 철저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는 미국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소장을 보면 범죄의 공모자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결과 뒤집기 의혹과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에서 자신이 패한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선거 담당자 등의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상대입니다.
네.
또 연방 법무부가 임명한 잭 스미스 특검도 트럼프 전 대통령 과정에 대해 미국 정부를 사취하려 한 음모, 선거인단 투표인증을 위한 공식 절차를 방해하려 한 음모, 투표권 등 시민의 권리 행사를 박탈하려 한 음모, 이 공무 절차 방해와 방해 시도 혐의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지만 자신은 기소 면제 대상이다. 이렇게 법적 다툼 벌이고 있죠.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연방 기소된 뒤 대통령으로서의 면책 특권을 인정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의사당 난입 사태 등 당시 행위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였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면책 특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이 기소를 기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이 요청은 기각됐고요.
네.
결국 연방대법원에까지 올라갔는데요. 대법원은 25일 해당 사안에 대해 구두변론을 진행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끝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힌 소식 보겠습니다.
네, 노동부는 23일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연봉 상한을 오는 7월 1일부터 $43,888로 상향 조정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기준은 $35,568인데요. 노동부는 7월 인상에 이어 내년 1월부터는 상한선을 $58,656까지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초과 근무 수당이 뭐지? 하는 분들 계시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뭡니까?
예, 초과 근무 수당은 말 그대로 규정된 근로 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네.
자, 미국 의회는 주당 40시간을 적정 근무 시간으로 정해놓았는데요.
네.
미국 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40시간 이상 일할 경우 초과된 노동시간에 대해서 정규임금의 1.5배를 받게 됩니다.
네, 초과근무 수당도 이게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군요.
예, 관리직이 아니라면 급여를 받는 근로자 누구나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임금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노동부의 새 규정에 따르면 초과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도 현 $107,432에서 점진적으로 올리게 돼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151,164까지 인상됩니다.
네, 그 기준선이 올라갔다는 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그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약 400만 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 현재 초과근무 연봉 기준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인 2020년에 정해졌는데요. 노동부는 오는 7월과 내년 1월 두 차례 인상에 이어 2027년부터는 평균 소득 변화 등을 반영해 3년마다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정부가 왜 이런 규정을 내놓았을까요?
예, 줄리수 노동부 장관 대행은 23일 성명을 통해 임금을 적게 받는 노동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 장관 대행은 저임금 근로자는 시간제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추가 급여 없이 가족과 떨어져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이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기준을 올리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연방정부의 초과수당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주정부의 상황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연방기준은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일부 주의 기준보다 더 낮습니다. 따라서 노동부는 바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지난 2016년 초과급여 기준액을 당시 기준의 2배인 약 $47,000로 늘렸습니다.
네.
하지만 이듬해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는데요. 이번에 새로 마련된 규정에 대해서도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일반적으로 초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는 저임금 감독직과 전문직 등이 지급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네. 정부의 이런 새로운 규정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네, 노조와 노동자 옹호단체 민주당 의원들은 초과 급여 기준을 상향하는 걸 지지해왔습니다. 반면에 미국 주요 기업은 이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기업 운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노동부의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자, 공화당 쪽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공화당 소속 버지니아 폭스 하원 교육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새 규정으로 많은 기업이 연봉제 일자리를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하고 직원의 급여를 낮추면 결국 노동자가 피해를 보게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우편 제도의 기원은 영국 식민지 시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미국 건국 이후 우편 제도는 국가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확대됐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우정구 USPS의 설립 배경과 변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연방의회는 1792년 우정부법을 만들어 우정부를 연방정부 내 연구기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건국 이후 남북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미국의 영토와 인구는 급격하게 팽창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체국 수도 1790년 75곳에서 1860년에 가면 약 2만 8천 곳으로 증가했습니다. 19세기 후반기 우편 규모는 미국 인구보다 대략 16배 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20세기 초에 들어서도 우편 규모 성장세가 인구 증가세를 계속 앞질러 1900년에서 1910년 사이 우편 규모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1912년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에 따라 우정부는 이듬해 1월 1일부터 소포 배송을 시작했고 서비스가 시작되고 처음 6개월 동안 약 3억 개의 소포가 배송됐습니다.
Injunctions have been sought and in most cases already granted forbidding striking postal workers from interfering with those who wish to return to work.
1970년 8월 12일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건국 이후 가장 종합적인 우편 관련 법안인 우편 재조직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강력급 부서였던 우정부가 독립기관인 미국 우정국 USPS로 대체됐습니다. 1970년대 USPS는 자동화 시설을 도입해 급증하는 우편물 처리에 투입했습니다. 우편물 수는 2000년에 거의 2,080억 건으로 늘었습니다. 21세기 들어 USPS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이메일 같은 전자매체가 대중화되면서 우편 규모가 급격하게 축소됐던 것입니다. 실례로 2006년부터 2021년 사이에 우편 규모는 40%나 감소했습니다. 또 2000년에 지불 청구서의 81%가 보통 우편으로 처리됐지만 2020년에 가면 이 비율이 21%로 급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천문학적인 적자가 쌓이자 USPS는 인원 감축이나 직원 연금 개편 등의 자구책을 도입했습니다. 당일 이길 배송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일반 우편보다 온라인 택배 비중을 늘리는 등 미래 생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우정국 USPS의 설립 배경과 변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한국에서 남북한 출신 대학생들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열고 전문가 강연도 듣고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을 돕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고려대학교의 동아리 리베르타스 행사 현장에 동혜원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북송교포들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북송교포로 해서 속아서 북한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목숨을 걸고 탈출한 분들이죠.
리베르타스의 초청 강연에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윤남근 교수가 강연하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한국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진행됐는데요. 먼저 고려대학교 중앙동아리 북한인권학회 리베르타스의 자세한 소개부터 들어봅니다. 고려대학교 국제학부에 재학 중인 김도현 대표입니다.
아, 저희 리베르타스라는 건요, 자유, 정의, 진리라는 것 중에 이제 자유를 뜻하는 의미로 이제 남한 그리고 북한 출신 모두가 자유를 수호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의미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내에 소속되어 있는 남한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주로 하는 활동들은 이제 북한 인권을 알릴 수 있는 저희 자체 세미나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과 전문가분들의 초청 강연 그리고 저희가 나탈리라고 해서 이제 새터민 학생들과 제3국 출생 학생들을 상대로 계속 봉사 멘토링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리베르타스는 라틴어로 자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저희가 12년 정도 되어온 학회인데 저희가 처음에 이제 세워진 것도 어떤 새터민 학생분께서 고려대학교에 와서 적응이 전혀 안 돼가지고 이제 친구들을 찾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뜻이 맞는 분들과 같이 세운 동아리예요. 그래서 동아리 성격에 가까웠다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는 북한에서 온 새터민 학생들이 고려대학교 내에 입학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현재는 고려대학교 내 새터민 학생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그들의 적응을 돕는 것도 하려곤 하지만 저희는 조금 더 외부로 돌리면서 이제 그런 북한 인권을 알리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여 명의 학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중 대여섯 명이 새터민 학생이라고 합니다. 또한 리베르타스가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기 위해 꾸준히 진행해온 행사도 있는데요.
북한 인권이라는 게 아무래도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굳이 논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 그래서 저희는 북한 인권이라는 게 정치적이지 않고 종교적이지 않은 상태에 논할 수 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제 골든벨이라고 해서 일반 학우분들을 상대로 저희가 이제 책자를 배부를 해드려요. 그럼 거기에 답안이랑 질문이 있는데 이제 그들이 공부를 한 다음에 실제 골든벨식으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매회 이제 한 10명에서 20명 사이는 난 아무것도 몰랐는데 와서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하고 가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근 5년 동안 꾸준히 매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이제 저희가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생각 중에 있고 세종캠에서도 한번 진행을 해보자 라는 의견이 있어서 비대면으로도 진행을 해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더불어 김도연 대표는 새터민 멘토링 프로그램인 이 나탈리에 관해서도 소개했는데요. 나탈리 프로그램의 목적에 관해 들어봅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동안 장기간으로 매주 1회씩 학생들이 1대1로 멘토링을 진행을 하고 멘티들이 이제 봉사 수여자가 되는 건데 그들이 다시 공여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자라고 해서 현충원이나 다른 봉사에 같이 참여를 해서 학생들이 이번에는 이제 봉사를 직접 하는 사람으로 조금 성장하는 과정을 같이 보는 게 어떨까라고 하면서 단순히 이제 새터민 학생들이 도움을 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성장하는 걸 하자라는 의미에서 시작을 했고
또한 이 나탈리 사업은 새터민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기 때문에 이 봉사 멘토링을 통해 그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요. 그들의 삶을 응원하고 또 함께 돕는 멘토로서 이 활동에 큰 긍지를 느낀다고 합니다.
저희 내에서 연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연구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이제 교육 멘토링을 제공하는 그런 시점들이 되게 의미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많은 학생들이 새터민 학생들이 대학교 입학 자체를 희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수요가 많이 줄었고 저희가 자기소개서 멘토링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도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대학교라는 거가 사실 뭐 의무 교육도 아니고 대학교가 중요한가라는 생각할 수는 있지만 조금 더 큰 세상을 보고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 사람으로서 학생들이 이제 그냥 취업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전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 멘토링을 하면서 그리고 대학교 투어를 하면서 나 공부해볼래 이렇게 하는 게 저희가 안에서 연구하는 걸 넘어서서 그 친구들의 실질적인 인권, 그들의 실질적인 삶을 한번 개선시키는 그런 계기라도 되어주지 않았을까 하면서 저는 봉사 그런 나탈리 사업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권에 대한 이해와 개선을 통해 훗날 이 통일의 기반을 다질 수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전했는데요.
저도 우연히 이런 새터민 분들을 만나게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정말 인권이라는 게 전혀 없는 데서 생활을 하셨고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남한으로 넘어온 분들은 나는 뭐지? 저들은 뭘 요구하는 건지조차 이해가 안 되면 서로 융화돼서 융합이 돼서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권이 뭔지 모르고 살아왔던 사람과 내 권리는 너무 중요한데 내 권리만 중요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대화할 수 있는 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리베타스의 목표이기도 한 게 남북한 모든 청년들의 인권을 수호하자라는 거여서 언젠가 통일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그때 조금 더 준비할 수 있도록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과정이지 않을까. 그것의 시작이 인권에 대한 이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리베르타스 활동을 꾸준히 해온 한 새터민 대학생도 있는데요. 임충혁 부회장의 자세한 소개부터 들어봅니다.
리베르타스에서 역할은 구심점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베르타스에서 하는 모든 사업 활동들을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후원해 줄 수 있는 단체들의 사업 제안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인권학회 리베르타스를 하면서 제가 대학교 입학해서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데 원동력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북한인권을 이야기했을 때 관심을 가지고 찾아준다는 게 가장 큰 원동력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장 보람된 순간과 함께 학회 활동으로 바라는 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활동하면서 가장 벅찼던 순간은 제가 작년에 저희 학회가 10주년이었어가지고 10주년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리베르타스를 창립한 선배님부터 한 4, 50명 정도 오셨고 그동안 저희를 도와주셨던 많은 전문가님들도 오시고 단체에서도 오셔가지고 지난 10년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많은 선배님들, 많은 분들이 북한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줬다는 걸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북핵 이런 것보다는 북한 주민들이 먼저 떠오르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임원진을 만났는데요. 현재 리베르타스에서 편집국장 역할을 맡고 있는 통일외교안보전공의 박세린 학생이고요. 북한학을 공부하면서 북한 인권에 관한 관심까지 생겨 함께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저희 학회가 비정치 비정교가 원칙인 학회라서 학회원들 사이에서도 관계도 원만하고 되게 다양한 전공이신 분들이 북한이라는 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들어오신 분들이어서 좀 다양한 생각도 공유하고 이제 북한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북한 인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 갖고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다 보니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 정치범수용소 관련 사안에 대해서 네, 소논문을 작성했었는데 학회원분들끼리 이제 한 주제를 잡고 연구 프로젝트 하는 건데 발표하고 그때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영화도 보고 관련 논문 자료도 찾아보고 하면서 아, 조금 더 깊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학술적인 학회 활동이 아니면은 개인적인 시간을 투자해서나 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좀 깊게 그런 학술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그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리베르타스를 이끄는 김도현 대표는 올해 활동 계획과 함께 북한 인권 문제를 한국의 남북한 출신 대학생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외국인 친구들에게도 알리는 시간이 되길 바랬습니다.
저희 리베르타스는 우선 그동안 이어왔던 활동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탄탄하게 다져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끊임없이 저희가 저희의 방향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비정시 비종교를 정말 끝까지 추구하는 그런 학회이자 아무래도 이제 학회 내에 언어가 다양하게 가능한 친구들이 많아서 실제 외국인 친구들에게도 이 사실 북한 인권에 대한 현상을 알려서 그들이 그들의 나라에 돌아갔을 때 그들의 나라에서 북한 인권이라는 거를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지식을 전해주고 싶다라는 거를 최대한 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당신은 전성기가 언제였어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리즈 시절,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겠습니다. 존 드라이든과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When was your heyday?
My best days were when I was 21.
Me too.
I had no responsibilities and my health was always good.
When was your heyday? 당신의 전성기는 언제였나요?
My best days were when I was 21.
내 전성기는 21살 때요. Me too. 저도요.
I had no responsibilities and my health was always good.
아무런 책임도 없었고 항상 건강했습니다. 전성기, heyday. 또는 prime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When was the prime of your life?
Oh, probably college days. And maybe all of my 20s. I had more hair then.
When was the prime of your life? 전성기가 언제였나요?
Oh, probably college days. And maybe all of my 20s. I had more hair then.
아마도 대학 시절, 아마 내 모든 20대 시절이요. 나는 머리숱이 훨씬 많았어요. When was your heyday?
Actually, it's right now.
That's surprising. Why now?
Well, the world gets easier with experience.
When was your heyday? 전성기가 언제였어요?
Actually, it's right now.
실제로 지금입니다. That's surprising. Why now? 놀랍네요. 왜 지금이죠?
Well, the world gets easier with experience.
세상은 경험이 많을수록 쉬워집니다.
If you are in your heyday, you are in your prime.
당신이 지금 전성기라면 당신은 지금 최상의 상황에 있는 겁니다.
You are at the peak of your abilities.
당신은 최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You are having your best days ever.
당신은 가장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Some people had their heydays when they were young, maybe in college or high school.
어떤 사람들의 전성기는 그러니까 리즈 시절은 그들이 어렸을 때입니다. 아마 대학교나 고등학교 시절이죠.
They consider themselves past their prime.
그들은 전성기가 지나간 것으로 간주합니다.
They might talk about those past experiences only.
그들은 지난 시절의 경험만 얘기하기도 합니다.
These people might be stuck in their glory days.
그들은 그들의 전성기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끝으로 당신의 전성기, 리즈 시절은 언제였나요? 표현 기억하시면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When was your heyday?
My best days were when I was 21.
Me too.
I had no responsibilities and my health was always good.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전성기는 언제였나요? When was your heyday? Heyday, prime. 전성기, 리즈 시절,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